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궂은데 저희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사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배워서 더욱더 어린이들을 더욱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시간 동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목, 발문과 응답철입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별것 아닌데 별나게 써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분반 질서를 유지하고 그 획된 수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업 기술이 교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적절한 발문 및 응답처리 기술 그리고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차 존중입니다. 정말로 그 어린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요. 첫 번째 그 어린이들을 신뢰하고 사랑을 갖는 마음 이게 정말로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적절하게 묻고 물음에 대한 답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업 과정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방법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동료 교사가 모니터링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어린이들의 앉는 자리를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내가 의도하고 있었던 어떤 교육의 내용을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린이들 각각의 개인차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 중에서 저는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인차 존중 쪽으로 가게 되면은 교육 심리학 쪽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발문 및 응답 처리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발문과 질문의 차이가 뭐냐? 발문은 뭐고 질문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이렇게 발문이나 질문이라는 차이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육학이라는 것을 하나의 도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차이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발문이나 질문이나 그냥 같이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차이점만 용어적으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르는 사람이 아는 입장의 사람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결국 질문이나 뭐 발문이나 물음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물음은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질문이라고 하고 발문이라는 것은 아는 입장의 선생님이 모르는 입장의 학생에게 던지는 물음을 발문이라고 하자. 발문이라는 것은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사고를 발생시키고 의문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문. 그것을 바로 발문이라고 하자라고 교육학자들이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발문이나 질문이나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음이다. 그러면은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뭐 현장에서도 뭐 질문, 발문 뭐 알아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한번 제가 발문도 던져보고 여러분들이 응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을 잘 하시는 분들께는 우리 반장 선생님께서 아마 오늘 사탕이라도 하나 주실 겁니다. 그러실 거죠? 그러실 거죠? 예, 그러신다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침묵은 동의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손을 들어서 한번 보이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무엇이 보입니까? 보이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새 여자
뒤쪽에 또 저기 남자 한 명
남자 한 명 예
그리고 또 두 명의 여자
예 두 명의 여자 예
집 가운데 있고 저쪽에 풍력
예 아주 훌륭하신 대답이었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선생님 혹시 보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보이는 것만 예.
동네가 있고요.
동네가 있고, 예, 좋습니다.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새 두 마리, 어린 새 한 마리.
아, 그래요? 이야, 대단하신 눈이시군요. 제가 상당히 기다려줬죠. 한 5초 정도 기다려줬습니다. 기다려주니까 응답이 나오죠.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면요. 너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 오늘 뭐 대답하기 싫으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기다려주면 됩니다. 실제 이제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3초 이상 교사가 기다리는 경우가 참 부족하답니다. 3초 한번 세보실래요? 1초, 2초, 3초. 이 정도를 교사가 못 기다린대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게 되면요. 훨씬 응답에 대한 수준이, 응답의 수준이 한층 올라간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여자 선생님, 어떤 색깔들이 주로 많이 써졌습니까? 사용됐습니까?
주황색이랑
노란색, 주황색, 남색,
흰색.
예.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노란색하고 주황색이 많이 사용됐네요. 네, 잘 보셨네요. 좋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렵죠. 네.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을 아십니까? 어렵죠.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그림의 제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지금 노란색이 상당히 중요한 주변에, 중요한 부분에 칠해져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칠해져 있습니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제목 한번 잡아볼까요? 선생님? 그림의 제목 한번 잡아볼까요? 제 이야기 속에 단서가 있었죠. 선생님? 우리 어린이들은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상당히 막 복잡하게 막 생각을 하시니까. 환장 선생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근데 제가 색깔 물어봤죠. 그럼 뭐겠습니까?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박수.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들 생각 속에 있었죠. 노란 예수님 얘기하면. 근데 노란 예수님 상당히 좀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야기하거든요. 노란 예수님, 예수님이 노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은 노란 예수입니다. 황색의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이제 묻는다는 것은 어려운 질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1889년에 프랑스의 한 지방에서 머물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나중에 타이티 섬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가기 전까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수작이라고 하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끝날 것 같냐? 안 끝나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등장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등장인물들. 등장인물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아까 여기 잘 보셨는데요. 한 남자와 두 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등장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바로 그 예수님과 여성 구분이 딱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쳐버리면 안 되고 이제 이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가 있는데? 담을 넘고 있죠. 강도 그러셨네요. 예. 담을 넘고 있죠. 담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얼른 머릿속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담을 넘고 있어요. 그러면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담을 넘고 있어요. 세 명의 여자, 한 명의 남자. 뭔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세 명의 여자, 한 명의 남자. 십자가 밑에 한 명의 남자, 담 넘는 세 명의 여자가 아니고 세 명의 여자, 십자가 아래 한 명의 남자, 담을 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많은 생각이 지금 들어왔을 겁니다. 뭔가 할 것 같다. 성경 속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누구? 남자.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서 끝까지 머물렀던 분들은 다 여자, 여성. 결국 이 그림을 그린 고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한 남자는 고갱 자신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갱 자신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되겠죠. 특히 교일이라면 아주 다 하는 것이냐, 모든 남성의 손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끌어가고 있는 우리 남자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배신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제 자신도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방에 이 그림을 걸어놓고 이제 보는데요. 저 남자의 모습, 예수님 모습과 이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서로 되면서 자꾸 제 자신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술이 주는 어떤 카타르시스나 그 다음에 주는 어떤 영감,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참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이런 내용을 가면서요,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발문 연구. 폴 고갱의 노란 예술. 자, 이제 보통 처음에 발문을 던질 때는요, 이 그림의 첫인상이 어쩌냐? 이런 것을 물을 수 있겠고요. 어떤 게 보이냐? 아주 일반적인 것이죠. 어떤 게 보이냐? 어떤 색깔을 주로 썼냐? 그럼 제목 아시냐? 잘 몰라. 제목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어떤 색이 보이냐? 노란색. 그래, 제목은 노란 예수야. 누가 그렸나요? 아, 몰라요, 잘. 그럴 때는 설명으로 고갱, 브르타뉴, 지방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이렇게 일반적인 겁니다. 처음부터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자, 이 그림의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서서히 나간다는 거예요. 워밍업이라고 하죠? 발문을 던질 때,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는, 처음에 바로 이렇게 아주 그냥 평이한 거, 그냥 볼 수 있고 관찰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대?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라 합디다? 자기 이야기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은 물어보는 사람 옆 사람 누구는 어떻게 생각하든 그러면 자기 이야기 하니까 얘기하죠. 누구는 뭐라고 합디다? 이렇게.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그간에 이미 생각의 길이 다 까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발문을 던졌을 때는 어린이들이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선생님들이 느닷없는 어떤 질문을 통해서도 얘들이 잘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나 그냥 추상적인 거, 너무나 먼저 구체적인 것을 질문했을 때 얘들이 그 생각조차 안 돼가지고 다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거. 요즘 뭐 자살 문제 있으면 요즘 사회에서 자살해야 돼요. 주변에 혹시 그런 들은 이야기 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서서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곧바로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변에서부터 천천히 들어가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던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인물이 보이냐. 근데 우리 선생님이 아주 이야기 잘 하셨어요. 저 뒤에 있는 숨겨져 있는 담넘는 남자까지도 봤어요. 보통 그걸 못 보거든요. 예수님 보이네요. 십자가 보여요. 그 다음에 뭐 그 여인 세 명이 보여요. 이 정도인데 그 뒤에 이렇게 몰라요. 잘. 근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보이냐. 담넘는 남자. 남녀 등장 인물들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 아, 여성들은 예수님 주변에 남성은 도망가고 있어. 그런 차이를 발견해낼 수가 있겠죠. 안 되면 설명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5, 6학년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발문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학년일수록 상당히 힘들죠. 그 저 수준의 발문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면서 점점 고 수준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인 발문들을 많이 하시다가 점점 수준이 되면은 좀 더 적용적인 것, 확산적인 발문으로 점점 나간다는 것이죠. 이제 결국 그럼 이 그림이 주는 의미가 있다면 하고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끌어갈 수가 있죠. 근데 실제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께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면 이걸 가지고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똑똑합니다. 상당히 영리합니다. 그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 평가를 하고 있죠, 우리를. 선생님들 다 평가받고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제가 이제 광주교회에서 이제 부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25명 정도 어린이들을 한번 그 1년간 가르친 적이 있어요. 물론 실패했지만.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일요일에요. 근데 상당히 저희들보다 생각하는 게 넓고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그 어린이들의 얘기가, 야, 내년에 분반 선생님 누구냐? 누구다? 그러면, 아, 1년간 힘들겠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얘들이요, 벌써 유치부 때부터 이렇게 있어 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웬만한 분들은 아신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상당히 너 피곤하겠다. 야, 나는 괜찮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 정도로 얘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결국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 구체적에서 추상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좀 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러다가 추상적 의미, 뜻, 교훈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칫 우리 성경학교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게 이 교훈, 의미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발문이나 이것을 그쪽에 맞춰서 퍼부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 수준들이 먼저 첫 번째나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이 먼저 관찰되어지고 난 다음에 추상적으로 나간다면 훨씬 어린이들은 쉽게 수업에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는 어린이도 힘들죠. 선생님,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나눠드린 교재 보실랍니까?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문의 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뒤에서 한번 볼 겁니다. 재생적 발문이 있고 추론적 발문, 그 다음에 적용적 발문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효율적인 발문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발문을 한다. 여러 가지. 한 가지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발문을 하도록 한다. 근데 여기서 왜라는 질문 요즘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무슨 얘기 나오면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왜라는 질문은요, 상당히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즉, 왜라는 것에 응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요, 이미 그 전에 다른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지식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왜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왜라는 것을 통해서 사고를 막 촉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다른 경로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라는 것으로 많이 나갔을 때 어린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 적절하게 일반적인 질문과 섞어서 결국 최종 나중에 던져지는 질문이 왜, 어떻게라는 질문이 되어야 되지, 처음부터 왜, 어떻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어린이들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생적 발문은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한다. 재생적이라는 것은 다시 플레이한다는 거예요. 리플레이한다는 거죠. 있는 지식을 그대로 그냥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니? 이삭. 이삭의 아들은 누구? 야곱.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몇이었지? 열두 아들. 이것은 있는 지식을 그대로 이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재생적 발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데 재생적 발문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겁니다. 학습의 시작이 바로 이 재생적 발문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점점 추론적, 적용적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할 시간을 충분하게 준다. 말씀드렸죠. 3초 이상 기다리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적다고. 그러나 3초 이상의 시간들을 기다려주는 경우 어린이들의 응답 수준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선생님들의 너그러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좀 더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2페이지. 네 번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발문을 한다. 누가 모르냐? 다 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이 더 어렵죠. 밑에 별표 보면요. 재미난 이야기를 섞어본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생활 경험,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친구들과 하고 만나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시작으로 해서 한다. 곧바로 성경의 얘기를 딱 들이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관련 지을 수 있는 어린이들의 주변 생활을 신변잡기적인 내용을 먼저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들어간다. 나중에 이제 뒤에 워크북에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께끼, 스무고개, 퀴즈놀이 이런 문답도 좋다. 그림을 보여주고 핵심 발문으로 나아간다.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림 이용합니다. 저는 수업할 때 그림이나 동영상을 이용해서 먼저 그 동기 유발 내지는 사고의 윤활유를 먼저 주는 거, 이것을 자주 합니다. 근데 효과가 참 좋아요. 아까 같은 경우 이제 그 어떤 한 부분을 엄청나게 확대를 해놓습니다. 그럼 뭐 구분이 안 되겠죠. 이게 뭐 같아? 그럼 이제 벨소리가 다 나와요. 저학년일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사고가 훨씬 이렇게 억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좀 더 이제 그 이제 줌을 이렇게 멀게 해주죠. 그러면 형태가 조금 더 나오겠죠? 더 나오겠죠? 더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전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새 아이들은 그 수업에 끌려와 있어요. 아, 이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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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가 나중에 전체 모습이 딱 나오면, 아, 그거였구나. 그럼 오늘 이 모습을,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공부를 할 것 같아? 하면은 이제, 아, 무슨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할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금신상,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이런 형태로 이제 공부할 문제를 아이들이 스스로 잡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림이 참 좋아요. 동영상도 좋고요. 아까 같이 꿈에 대한 거, 새나무의 꿈,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제가 수업을 할 수도 있었죠. 꿈에 대한 수업을. 근데 그림 같은 거, 저는 노트북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림 이렇게 인쇄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그림을 제시하면서 스케치북에 붙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문은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그래? 왜 그럴까? 자꾸 이렇게 묻는 것은 피해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물음이 겹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한다. 이게 두 가지가 섞어지면 무엇에 먼저 대답을 해야 될지 어린이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응답 처리가 있습니다. 자, 발문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응답을 했어요. 응답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것에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응답의 판단은 학생들에게 맡긴다. 교사가 중립적 위치에 서가지고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같이 중립에 서다 보면 선생님들 스스로가 좀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빚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교에서는 상당히 같이 중립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듣다가도 도대체 뭘 하라는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불완전 응답. 이야기하다가 좀 잘못된 응답이 나왔을 때 그것을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것까지 봤냐 근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보자 하고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오반응 잘못된 응답에 대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4번 초과반응. 초과반응이라는 것은 오늘 공부할 걸 넘어가지고 다른 공부 내용까지 가는 경우 그랬을 때는요. 아 그것은 다음에 공부해 보도록 하자. 그런 것까지 생각했니 대단하다. 선생님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의 기분을 마음을 북돋워주면 나중에 학습에 참여하는 어떤 빈도나 강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반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조 발문을 한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을 때 수수께끼나 스무고개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쉽게 그냥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반응을 이끌어주는 것들 스케치북 있어도 충분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 가지고요 하나 딱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제시하다 보면 그냥 보게 되고 안 보던 어린이들도 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얘기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모든 응답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고 격려해준다. 참 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서는 게 좋습니다. 교사가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좀 웃는 모습으로 저처럼 보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서야지 인상 팍 쓰고 있으면요. 애들도 제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막 웃으면서 실실 허허실실 이렇게 웃으면요. 어린이들도 보면서 그냥 웃는 얼굴 보면은 웃음이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린이들 볼 때도 해픈 웃음이 아니고 해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해픈 웃음이 아니고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가 어린이들을 편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중에 한 아이가 정말 마음에 따뜻한 미소가 필요로 했었는데 그 교사의 미소를 보고 마음을 열 수도 있는 거죠. 얼굴을 편안하게 악수도 딱 하고 따뜻하지 선생님? 선생님 마음이 따뜻해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악수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틀린 답이든지 엉뚱한 소리든지 그 이야기를 수용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럴 수도 있겠다. 네가 생각한 모습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선생님이 생각지도 못했다. 선생님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것도 근데 너무 많이 사용하면요. 오버돼가지고 얘들이 선생님 오버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해줬을 때는요. 어린이들이 비록 마음에서는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징그럽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수용을 해주십시오. 근데 칭찬해 줄 때는요. 구체적으로 칭찬해 줘야죠. 무조건 칭찬하는 것은 틀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야 목소리가 또박또박해서 참 듣기 좋았다. 칭찬할 게 없으면 그거라도 야 내용을 그런 측면에서 봤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어떤 응답한 그 내용을 가지고 칭찬을 해줘야지 야 너 오늘 멋지다. 뭐 이런 형태의 것은 처음 만남이었을 때 그러지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을 때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차근차근 참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듣고 있다가 어떤 면을 생각한 것이 참 괜찮다. 근데 그 면은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보자 하고 이렇게 동기를 주게 되면 어린이들은 저희 아군이 됩니다. 아군. 분반에도 적군과 아군이 있습니다. 나를 돕는 어린이가 있고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적군이 있습니다. 그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발문과 응답을 잘하는 방법이죠. 말을 너무 이렇게 해프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앉아라? 왜 너 그렇게 했냐?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말의 무게가 떨어지죠. 딱 필요한 말. 어린이들 딱 있었을 때 행동으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앉고 그 앉은 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미소 지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말은 많이 안 하더라도요. 그 따뜻한 눈만 봐도 가슴은 통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적절하게 선을 적절하게 평행선을 그으면서 달려가야 돼요. 아이들 지도할 때는요, 막 만나갖고 샥 겹쳤다가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적절하게 가까운데 평행선처럼 가야 됩니다. 옆에서 보면서 같이 섞여버리면요, 못 볼 수가 있어요, 어린이는.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에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이야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너무 친했는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서로 잘 사이좋게 지냈는데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선을 유지시켜가는 것. 멀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져서 겹쳐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리드하는 것. 이것이 교사들의 어떤 기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너무 가까워진 건 아니냐. 그러다 보면 내 발문이 우습게, 선생님 뭐 오늘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하면서 우습게 생각하면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적절이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예시, 수업 기술 몇 가지가 있죠? 박수 쳐주기. 야, 박수 한번 쳐주자. 발표자 보고 미소 한번 딱 지어주기. 표정. 눈에서부터, 와, 감탄사. 아, 좋다. 그런 생각을 하다니. 이런. 뭐, 고개를 끄덕여주기. 와, 그래. 맞아. 손가락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애기 보세요. 너,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오공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주면은요 훨씬 너 한번 해볼래? 누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너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말만 너 해봐 이게 아니고요 손으로 이렇게 너 한번 해 그래 누구 와 좋다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일어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손으로 몸으로 할 수 있는 랭귀지죠 언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감탄사 스티커나 도장 앞으로 나와서 야 다시 한번 발표해봐라 아니면 친구들 앞에서 이야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대답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발표해볼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쑥스러우면서도 하게 되죠. 어린이들 앞에서 뭐 공과할 때도 그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반할 때도 참 다시 한번 들어보자 아, 대단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주면 그 어린이는 일요일이 한 번쯤은 기다려집니다. 아, 오늘 선생님이 또 나한테 어떤 칭찬 해줄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고래도 춤춘답니다. 칭찬. 새우는 어쩌겠습니까? 난리 나불죠. 그것을 잘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넘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워크북을 몇 시간씩 같이 하면 좋아요. 나중에 나눠드린 거요. 그 워크북을 많이 해볼수록 발문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저희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좀 조금 거닳기식으로 가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발문 누가복음 2장 46절이 써져 있죠.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더이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다.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요. 엄청난 특징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대부분이 무엇인가를 발문, 던지고 응답이 된 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면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발문과 응답의 과정 속으로 스며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발문에 대가했어요. 그 내용들만 딱 보면요. 이야, 엄청나군.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발문을 하셨나. 그 중간에 보면요. 기독교 교육학자 로이 주 구경.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문이 복음서에서 304개다. 그러니까 질문을 304개 던졌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대단한 건데요. 나중에 한번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 말고 영어 성경 그 중심으로 이렇게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질문인지 아니면 그냥 평이하게 서로 주고받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영어에서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판단을 해서 했고 서로 다른 번역본을 비교 대조해서 해봤더니 이 정도까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최대치가 그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발문을 하셨나 그 4페이지 1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넘어갑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두 번째, 대화 증진. 무엇을 구하느냐. 물을 좀 달라. 이제 이 부분을 성경에서 한번 볼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이원 목사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을 그 설교하시면서 참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이셔요 하고 작년인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얘기를 학생에게 잘 얘기했다고 그렇게 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던지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세 번째,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런 질문들 보면요. 대단한 수준이 높은 질문들입니다. 상당합니다. 이건 보면서 저도, 야, 저도 교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멋지게 질문할까? 참 대단하신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표현을 얻기 위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야,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질문들 상당히 강력한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섯 번째 믿음의 표현, 여섯 번째 의견 혹은 욕구의 표현.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반응을 격려시키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가면서 서로 발문합니다.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야 정말 대단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0페이지 발문의 실제 나중에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보시고요. 요한복음 4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성경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발문과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걸 통해서 아주 핵심된 진리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멋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4장 7절,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를 딱 만나고는 먼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발문을 던집니다. 물을 좀 달라. 이게 이제 결국은 영생의 물로 연결되고 사람을 살리는 최고 물로 연결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물에서 영생의 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발문이 예수님께서 계획된 것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주 평이하게 접근하기 쉽게 물을 좀 줄래? 물 좀 주시오 아짐 이렇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싹 보면서 드디어 응답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이 과정이 쭉 되면서요.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15절 16절 여자가 가로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뭐 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합니다. 뭐 엉뚱한 소리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느닷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뭐라고 뭔 상관이야? 그런데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유는 있죠. 결국 네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복선 그게 깔려져 있는 것이죠. 네 남편을 찾아요. 물을 찾다가 결국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예수님 모든 걸 아셔요. 다 아시죠? 다 아신데 거짓말 하지 말아. 남편이었기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화는 끊어집니다. 끊어질 거예요. 으슷 내가 누군지를 알고 거짓말을 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얘기는 상당히 복잡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해준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긍정적 평가, 지도적 평가 이렇게도 합니다. 틀린 얘기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딱 자기를 보호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인정해주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나 확실하게 사실을 짚어주죠. 네가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확실한 사실 짚어줍니다. 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죠. 학생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 지식을 이미 예수님 가지고 계셔요. 우리도 어린이들 앞에 섰을 때 그 어린이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뒷받침되면 될수록 우리는 쉽게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잘 배울 수 있고요. 완벽한 이해가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시사점이죠.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 어린이들에게 다가가 있어야 돼요. 접근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말문들이 나와요. 참 이 그 이야기를 어떤 시작시키는 그 출발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어떤 자기가 모든 것을 인정하도록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보면요.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는 말을 끝내는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결국 꿰뚫는 학생들을 꿰뚫는 선생이 후생들을 맞이했을 때 확실히 꿰뚫는 것,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지 후생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대목들은 엄청난 시사점을 주는 거죠. 그 밑에 한번 또 볼까요? 이제 그 21절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확실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배우는 이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배우는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믿음을 붙이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붙여. 이게 정말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지도할 때요. 내가 잘 몰라. 내가 확신이 없어. 내가 믿음이 없어. 그 상태에서 어린이들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이 어린이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나갑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선생을 따라갑니다. 후생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지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밑에 한번 볼까요? 또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31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학습자의 이야기는 가르침의 시작점입니다. 잡수소서 하고 먹을 걸 갖고 왔어요. 먹을 걸 갖고 온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양식으로 연결시키다가 결국 산 양식, 산 떡이신 본인의 얘기까지 연결을 해요. 잡수소서 먹을 걸 갖고 오니까 양식으로 연결을 시키죠.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모르죠 제자들은. 뭐 누가 뭐 갖다 주셨대? 갖다 드렸대? 예수님 왜 그러세요? 배부르세요? 이거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대목까지 가르치는 거죠. 먹을 양식을 가지고 산 양식, 실제 내 삶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양식으로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은 내 가르침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가지고 새로 만들기보다는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것, 그걸 이용해서 가르침을 펼 수도 있다는 거죠.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얘들 주머니에, 얘들 손에 콩돌이 몇 개 있는지 이걸 알아야만 함께 콩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어린이들이 가진 것에서부터 가르침을 펴고자 하는 것,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발문의 대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셔요. 한번 그 이 내용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있잖아요. 카테고리 해 놓은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성경 찾아보면서 보면은 이야 참 대단하다. 길 가다가 밀밭길 지나다가 참 그 밀밭길 그 있는 현실의 물질을 가지고 가르침을 펴잖아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참새 두 마리를 가지고 가르침을 펴시잖아요.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가르침을 펴셨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어린이들의 주변 생활, 삶에서 이 환경에서 그런 소재를 찾아서 가르침을 폈을 때 그저 그냥 성경 먼저 착 펴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런 주변의 소재들, 사물을 이용해서 하다가 성경의 의미와 교훈으로 점점 찾아가보는 발문, 적용적 발문까지 해가는 것. 이것을 연습한다면 훨씬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성경을 덮고요. 발문의 실제 창세기 22장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모두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딱 보겠습니다. 13쪽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는 개방적 질문 이렇게 제목이 있죠. 발문의 답이 즉석에서 예, 아니요 이거나 단순 기억 재생 발문은 피한다. 이것은 이제 수준이 수업이 중간 정도나 말미 쪽으로 갈 때 이제 좀 해당되겠죠. 처음에는 예, 아니요 식 아니면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재생적 발문 수준 이런 중도에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추론적,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적용적까지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선생님들하고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한번 발문을 적어볼게요. 시간이 된다면은 그 팀을 꾸려가지고 팀워크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발표하고 하다 보면, 야, 저 발문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여기서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런 대목이 나오죠. 이제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냅니다, 이제. 이제 이럴 때 창세기 22장에서 많은 우리는 발문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먼저 한 네 가지 정도 그 테마를 정해봤습니다. 학생의 의견을 묻는 방법.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식. 그다음 가치 판단. 네가 만일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발문. 어떤 일에 이해를 묻습니다. 결국 이제 그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볼까? 이런 발문. 그 다음에 원인이나 결과 묻기.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발문의 내용을 먼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보고 혼자 써봤을 때 상당히 그 내용들이 그 수업의 내용 어떤 질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수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보시는데요. 거기 보면은요 밑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4장 보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그런 대목인데요. 여기서 여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의 의견을 묻기, 가치 판단을 묻는 이 그 발문을 한 가지씩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선생님들께서는 24장의 어떤 소재를 찾아내가지고 어떤 일에 예를 묻는 것, 그 다음에 원인이나 결과를 묻는 물음을 한번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 3분 그래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종의 말이나 행동 이런 거 보면 참 그 소재가 많죠. 또 리브가가 행동했던 거, 그 곧바로 따르겠다는 어떤 그런 대목들. 종이 더 이상 그 집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그 출발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그 영적인 교훈을 주기에 그 적합한 그런 소재들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그 만나게 되는 그런 대목들. 니라면, 너라면 어떻게? 이런 대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는 그 대목, 이런 대목에서 또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 또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위로를 얻는 그런 대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종의 이야기는 그 발문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아주 많죠. 상당히 많은 어떤 내용들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소재가 무궁무진하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만 적어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적어본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혼자서 수업에 대한 발문을 만들 때 버스를 타고 갈 때 뭐 지하철을 타고 가시든 그럴 때 글쩍글쩍 거려가지고 아 이거 물어봐야지 하고 이렇게 적어보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만 되면 아주 발문을 잘 던지게 됩니다. 저도 발문의 대가는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숨소리 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네요. 리브가도 대단한 여인이었죠. 곧바로 따라가는 그 모습.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는 발문이 너무 많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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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수를 한번 쳐봅니다. 머리, 어깨, 무릎, 짝! 하고 칩니다. 시작! 머리, 어깨, 무릎, 짝! 이번에 아무 말 않고 그냥 칩니다. 시작! 박수리가 딱 맞아요. 박수 소리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시작! 머리, 어깨, 무릎, 짝! 자, 이번에는 머리 짝, 어깨 짝, 머리 어깨 짝, 짝, 시작! 반대로 하신 분들 계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옆 사람 악수 한번 하죠. 뭔지 여기 계셨어? 예.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고요. 어깨 한번. 아.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생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멋진 발문들이 나올 거라고 믿고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여자 선생님들께서 아동 의견 묻는 거나 가치 판단 묻는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여자 선생님, 선생님 고개를 들라. 선생님 한번 그 앉아서 해보시겠습니까? 만드신 거 그냥 얘기해보세요. 그 적어놓은 거 없으세요? 네, 적어놓은 거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좀 못하면 어쩐대요. 나중에 잘하면 되지. 우리 옆에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예. 버티기, 굳히기 작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네가 만약에 그때 리뷰하였다면 어떤 음악을
예.
어떻게 느끼는지.
예. 좋죠. 그 리브가 심정을 어린이에게 이입을 시키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그런 이입을 더 일어나게 하려면은 그 어딘가에 혼자 멀리 떨어졌던 가족들과 멀리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냐 하고 이렇게 가면은 훨씬 이제 심정이 이 실감나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가족들하고 떨어져갖고 누구 뭐 외가에나 혼자 이렇게 있어본 경험. 뭐 상당히 그 외롭고 쓸쓸하고 집에 가고 싶고 부모님 만나고 싶은데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라면 가족을 떠나서 먼 곳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딱 발문, 바로 그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던져주면 어린이들은 훨씬 내면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 리브가우 선택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선택이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좋아요. 그 뒤에 검정 옷 입은 멋지게 생긴 선생님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이삭은 혼자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예. 예.
그다음에 내가 종이어서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했을까요?
예,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부정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잘하셨고요. 그 종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신만만하게 의구 영영하게 탁. 기도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면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기도하는 대목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배울 점은 뭐가 있는 것 같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좋습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반장 선생님 뒤에 남자 선생님. 네.
리브가가 종의 말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이 리브가에게 어떤 유익을 있었을까? 엘리에셀이 이제 많은 메소보타미아 지방의 여인들 중에서 리브가를 만났었던 이유가 뭘까?
네. 두 번째 다시 한 번만 조금 해보십시오.
엘리에셀이 많은 메소보타미아
예.
그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네.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기도 이유죠. 네. 그걸 이용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가 왜 우리 삶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점점 이제 나아가면서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어떻게 이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지 찾아보자. 어떤 배울 점이 있는지 찾아보자 하면 이제 찾아가지고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 어떤 경우를 혹시 만난 적이 있었어? 이런 기도가 참 필요했던 상황?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 뒤에 선생님 숨어 계시지 마시고 한번 작아진 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상당히 고 수준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그랬을 때는 그 이야기의 발문이 처음 초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 나왔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묻고 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야 정말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일들을 선택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동감을 이루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걸 바쳐서 내놓아 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들어보는 거죠.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 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다 보면 이것이 이제 때, 시기에 따라서 언제 적절하게 가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하시면 그것을 이제 배열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는 거, 적어보는 연습이 없이 곧바로 성경 딱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좀 이루어져야 될 발문이 처음에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함구, 유구무언이언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를 적어야 돼요. 아, 처음에는 얘들의 생각에 기름을 좀 쳐주자 해요. 아, 간단한 거.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이 있었다는 거. 이게 먼저는 이제 상기돼야 되겠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이 종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가보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쭉 가다가 결국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는가라는 것으로 순서를 한번 딱 배열을 해보세요. 그러면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으로 천천히 나가게 됩니다. 아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했죠. 일반적인 것. 누구나 제일 처음에는 대답하기 쉬운 것. 누구나. 그것에서부터 좀 더 이제 차근차근 구체적인 것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에서 추상적으로 위계성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훨씬 어린이들에게 쉽게 사고를 확산시키고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들께서는 한 번씩 적어보세요. 이 발문은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지도안을 짜게 이렇게 되면요. 발문의 시작과 처음을 다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어떤 발문을 드니 그 발문을 다 적어요. 쳐요.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합니다. 예상 응답을 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애들이 이런 응답을 할 거야 라고 예상 응답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응답을 가지고 이 응답을 이용해서 이런 발문을 또 던져야지 하고 또 이제 적습니다.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 대답이 또 나올 거야 하고 또 이렇게 예상 응답을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14개 내지 15개 정도의 발문과 응답이 막 적혀요. 그러다 보면 수업이 다 끝납니다. 이 발문과 응답을 적어보고 애들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 반의 특성. 우리 반에는 이해가 있지.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예요. 좋은 말로 해서 창의적. 나쁜 말로 하면 예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녀석이야. 이 사람은 참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참 달라. 나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수용이 편하거든요.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린이들도 참 이게 다르구나. 각각의 개인차가 다르니까 내가 이 발문을 던지면 이 녀석은 이렇게 대답할 거야. 이 녀석은 이렇게 대답할 거야.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발문은 응답을 살리고 어떤 응답은 다음으로 미뤄가지고 내가 한번 쭉 끌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누구는 분명히 그 또식이 그거 이렇게 대답할 거야. 내가 알지. 내가 하루 이틀 사냐? 하고 이렇게 적어보면서 어떤 지도의 방향, 흐름을 선택을 하신다면 훨씬 수업이 부드럽고 원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문 수준에 따른 유형. 저 15쪽 한번 보실래요? 15쪽 한번 보세요. 발문 수준에 따른 유형은요, 재생적 발문과 추론적 발문, 그 다음 적용적 발문, 이렇게 세 가지를 유형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15쪽에. 예. 에덴 동산의 중심 인물은 누구인가요? 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엇을 만들었나요? 인류 최초로 살인을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아들은 모두 몇이었나요? 이런 질문, 이런 것들을 재생적,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놓는다. 다시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는다 해서 재생적 발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초기, 수업의 초기 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알고 또 꼭 초기에서만 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요. 발문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은요. 선생님들께 달려있어요. 뭐 말미에서도 재생적 발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이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다. 그러면서 점점 사고를 확산하는 쪽으로 간단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얼마든지 중간에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생적 발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추론적 발문은 뭔가 지식이나 정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분석해보고 종합해보는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공통점이지? 어떤 게 다른 점이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내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자기의 은혜가 되겠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삭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공통점, 우물을 같이 파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다는 거죠. 네가 롯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이제 그때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네가 롯이었어. 아니면 그 부인 내지는 딸들 내지는 그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위들 이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냐? 왜 네가 만약 사위였다면 왜 너는 그 롯을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은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게 되죠. 글쎄. 또 여러분들 그 발문을 많이 던질 때 역발상을 많이 해보세요. 반대, 역발상.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럼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재밌거든요. 자식의 은혜, 부모 은혜를 아는 자식. 이걸 하면 너무 보통적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뭔 소리다냐? 하고 이렇게 딱 고개를.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이 역발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이야기를 재미있게 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그러다 보면, 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비교하여 오늘날 장자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글에서 리브가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해? 좀 이건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실제 그, 지난번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이 대목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1학년 어린이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 장자를 몰라. 둘째, 명분을 몰라. 그럼 뭔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교사는 자기가 씹어서 선생이 먼저 된 사람 아닙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 선생이에요. 그럼 후생, 뒤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선생이 먼저 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놓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는 장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큰아들 아닙니까? 큰아들로 바꿀 수 있겠죠. 명분, 얼마나 어려워요. 명분을 왜 설명하기 쉽습니까? 우리도 지금 대충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명분이라는 거 단어 뜻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는 바꿔야 되잖아요. 큰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 이것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큰아들이면 받을 수 있는 축복, 이건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큰아들이 받는 축복을 팔아버린 예수. 말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교사가 생각하면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들의 어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자꾸 살펴보다 보면 야, 내가 하는 말의 상당 부분을 아이들이 단어 자체에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이해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조금씩. 창의적이란 말이 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느닷없이 창의적이 뭐예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창의적이라는 것을 바꾸죠. 생각을 새롭게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어휘를 무조건 쏟아내놓고 이해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조차도 안 해. 그러면서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잘못이 있다는 거죠.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6쪽, 적용적 발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새로운 사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태에다가 생활 장면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언해보고 이런 게 바로 적용적 발문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생각해? 가나안 땅에 가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될까? 네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그 가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될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행동을 했어야 하나? 행동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해야 되는지 아는데 왜 못할까? 이렇게 이제 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제사 지내려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종을 데리고 만약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했으면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이고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노망 드셨소. 왜 그러시오.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산 밑에 내려 그 못오게 해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갔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고 내가 밤새 헛것을 들었을까? 뭔 갑자기 자식을 다 바치라 그려. 하나님이 노망 드셨을까? 하고 막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응답이 올지 몰라 하고 계속 누워있어. 아침 안 일어나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해보는 건 재밌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애들이 생각해보면 진짜 아브라함이 계속 안 일어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아브라함 일어나자마자 리브가한테 갔으면 누굽니까? 사라한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반대로 던져보고 생각하고 예언을 해보면은 사고가 상당히 재밌어지고 촉진됩니다. 얘들은 그런 발문이 나오면요. 생각을 막 돌립니다. 상상하는 거 좋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상상력이 대단하거든요. 어린이들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롯의 모습에서 그러면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롯 보세요. 아 그래도 자기 삼촌인데 어른한테 아유 삼촌이 먼저 고르시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럼 제가 할게요. 아 장유 유선데.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예 알았어요 하고 지가 그 선택해서 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상황을 가지고 어린이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거든요. 어른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옳지 않았을까? 글쎄 그러네요. 롯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들어? 이렇게 돼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어린이들이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 보는 거죠.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재밌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 이야기도 성경 이야기 멀리 떨어져서 나는 있어요. 실제 그 성경의 인물 이야기 속에 내가 직접 그 상황 속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원하고 300용사 속에 있었는데 내가 진짜 그 물을 먹으라 했을 때 내가 과연 물을 먹었을까? 정말 그랬을까? 한 생각해보면 내가 그 300의 사람 속에 들어갔을까? 민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숫자를 기수하는 거잖아요. 민수, 넘버스 그 숫자, 하나님이 세시는 숫자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들하고 얘기 나누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확산되면서 성경의 얘기가 재미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선생님, 내가 들어가야 되고 어린이들이 직접 성경 인물의 이야기와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의 얘기를 생각해 봐야 돼요.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이면, 항상 어떤 이야기의 이면,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야기가 재밌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주 그냥 열띤 그 5-6학년 분반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5-6학년 분반 수업 재밌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1, 2학년은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놀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5, 6학년 정도 되면은요, 얘기가 통합니다. 제가 6학년을 지금 연속 3년을 계속 지금 했거든요. 근데 옛날 저 한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정말 그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구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 서로 얘기하는 수준이 비슷해요. 이야,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지식의 양도 많아졌고, 사고하는 것도 상당히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더 고민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어린이들을 이해하는데 고민을 썼고,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많은 생각을 하는 것과 한 가지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은 틀립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번뇌를 더해요. 그러나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삶에 깊이를 더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깊게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들한테 접근할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보십시오. 잘 묻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다. 잘 묻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다. 두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발문을 모니터링하자. 녹화를 해본다든가 동료 교사에게 한번 내가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한번 적어달라든가 체크를 해달라든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업을 준비할 때 발문을 미리 기록하여 보자. 먼저 처음에 이 발문 던지고 그 다음 이거 순서를 한번 끌적거려도 좋아요. 낙서를 해도 좋습니다. 꼭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고 어떤 핵심 단어만 적어도 좋습니다. 한번 적어본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적어보면은 점점 그게 머릿속에 이제 위계성이 됩니다. 나중에 안 적어도 머릿속에서 이거 던진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던져야지 이렇게 됩니다. 항상 어린이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보자.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수용하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부드럽고 수용하는 자세를 지녔다는 증거이다. 어떤 이야기를 던졌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수용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발문을 잘하고 그 응답 처리를 잘하는 교사, 이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넓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입을 넓혀가지고 어린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든지 때로는 송곳 같은 모습, 나를 찌르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습도 있는 그대로 스펀지가 되어서 내가 받아줘야 되겠다, 수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웃으면서 어린이들을 대할 수 있고 서로 묻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여기에 지금 제가 강의한 것만큼 재생적이네, 추론적이네, 그리고 적용적이네, 일반적이네, 구체적이네, 그 다음 추상적이네, 이런 의미를 떠나서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용해주는 마음으로 어떤 것이든지 내가 받아들여줄 수 있다. 칼이나 송곳이어도 좋다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수용의 마음만 있다면 발문, 무슨 발문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몰라도 좋아요. 받아들여주면서 묻고 답할 수만 있으면 좋아요. 그게 재생이든 그게 적용이든 추론이 됐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서로 받아주면서 오고 가고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이 된다면 그것은 잘하는 수업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퍼부서보는 수업이 아니라 묻고 답하고 웃어가면서, 눈으로 웃어가면서, 가슴으로 만날 수 있어가면서 서로 꿈 이야기를 하면서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서로 어린이들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발문을 잘하는 것이고 응답을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술만 있어서도 안 돼요. 가슴을 가지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문과 응답을 잘하는 교사지 기술이 있다고 해서 잘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따뜻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교사,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달리 한번 봐보세요. 다른 방향으로. 보호받아야 될 인격이고 존중받아야 될 각 개인의 차가 있는 인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선생님 교사 생활을 하시고요.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어서 다시 만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